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집은 유리창의 별 모양을 전쟁터에 보낸 숫자대로 붙여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미국의 어느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 불이 켜지자 유리창에 붙은 별의 모양이 떠오르면서 멋진 무늬를 이루어냅니다.
아들아, 보고 있니? 이 별들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란다.
그렇군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집이 정말 많아요. 아버지, 저것 보세요. 저기 유리창에 별이 붙어 있어요. 또 저기도요. 저 집 유리창에는 별이 두 개나 있네요.
저 집은 별이 하나도 없구나. 아마도 전쟁터에 갈 수 있는 아들이 없나 보다.
그렇게 걷다 보니 집들이 별로 없는 길 모퉁이에 이르렀어요. 불빛이 보이지 않는 거리의 하늘에는 큰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린 아들은 그 별을 보고 외쳤습니다.
아빠,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셨나 봐요. 하늘 유리창에 별 하나가 반짝거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단과의 전쟁을 위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인입니다.
두 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잠깐 근황을 나눠주시겠어요?
아, 저는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요즘에는 날이 좀 많이 더워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면서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의 아름다움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들의 연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나눔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친한 언니를 만나서요. 조선의 도자기를 전시한 박물관에 다녀왔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조선시대 백자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도공들을 일본으로 많이 끌고 갔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조금 전 이야기에 나왔던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우리 남조선과 북조선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전쟁이죠.
맞습니다. 아직도 그 영향 아래 있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성경 속에서도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하고 나서 또 다른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 싸우게 되는 적들은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다섯 성읍의 연합군들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왕 중에서 처음으로 성경의 이름이 나온 왕이었지요. 아브라함과 만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창세기 14장에서 잡혀간 족 조카 롯을 구해오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 오래간만에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나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서돔 왕이 사회 걸작이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용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나왔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이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로 정확하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예루살렘 왕은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데 같은 예루살렘의 왕이긴 하지만 아도니 세덱이 멜기세덱의 후손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 아멘.
부모가 없고 족보가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으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설명 외에는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도 이상해요. 원래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인데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었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이시면서 대제장이라고 불리셨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처럼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하셨고요.
멜기세덱은 분명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 않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이제 여호수아와 만나게 될 예루살렘 왕의 이야기로 들어가 봐요.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면 멜기세덱과 뒷부분의 이름이 비슷하지요. 멜기세덱에서 멜기는 왕이란 뜻이고 세덱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도니셋에게서 아도니는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아도니셋은 의의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니셋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부온 적석과 약조를 맺은 것과 아이송과 요리고송을 진멸한 소식을 듣고 무척 두려워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아도니셋 왕의 두려움에서 시작되는데요.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요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셋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셋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진언하되 당신의 종들 덮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에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기브온마저 이스라엘에게 굴복에 약조를 맺었다고 들은 아도니셋은 근방의 다섯 성읍의 왕과 함께 기브온을 치기로 합니다. 아마도 본때를 보여주자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다섯 왕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셋과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이었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은 예루살렘의 남방에 있었고 나머지 라기스와 야르뭇과 에글롯은 헤브론의 서쪽 방향에 있던 성읍들이었어요.
이렇게 아모리의 다섯 왕은 연합하여 기브온으로 쳐들어왔어요. 기브온 족속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굽혀 화평을 청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것임에 틀림없죠.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마도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다섯 개나 되는 성읍의 왕들이 작심하고 쳐들어왔어도 의지할 곳이 생겼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의 연락을 받고 어땠을까요? 귀찮아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정복해야 하는 민족들이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을까요?
어찌됐든 이번의 적들은 무척 강한 상대들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전쟁을 해도 각각의 군대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상대해서 전투했는데 기본에는 아주 강한 다섯 성의 연합군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겁이 많았던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이번에 5개나 되는 성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바닥 안에 쥐어줄 게야.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너를 당해낼 수 없게 할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과 너는 승리를 할 것이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은 전에도 하셨던 약속이에요. 모세가 죽게 된 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너무도 큰 책임을 맡게 되어 부담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수아는 자신감을 얻어 가나안 땅의 성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은 너무도 강력해서 자칫하면 여호수아가 또 낙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 이번 전쟁은 자신들이 보호해주겠다고 약조를 맺었던 기브온 족속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네요.
맞아요.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처럼 눈앞에 너무도 큰 적을 만나게 된 적이 있었나요? 그때 많이 낙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속삭이십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운이 났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와갔죠. 한편 5성의 연합군들은 이렇게나 빨리 이스라엘 군대를 맞닥뜨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누가 이렇게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5성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에 깜짝 놀랐어요.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크게 패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는 연합군을 끝까지 추격했어요. 바로 앞전에 기브온 족속들처럼 안이하게 대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했는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패잔병들이 아세가와 마게다를 향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도망가는 중에 베터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부터 하늘에서 아주 큰 우박 덩어리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요.
이 우박은 아세가에 도망갈 때까지 내렸고 이스라엘 근대에 의해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훨씬 많았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는 놀랄만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놀라운 큰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사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사에게 고하여 가로되 마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글 오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근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마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글 오기를 열고 그 글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그래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아모리 사람들은 붙지르고 있었을 때 시간이 많이 흘러 사방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 산머리 근처에 걸려 있었고 달이 떠오르기 직전이었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놀랍게도 태양과 달이 동시에 하늘에 떠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섯 개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섯 개 성의 연합군과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사단과 하나님의 전투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7장에서 거인 골리앗의 위협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자원에서 골리앗과 전투를 하기 위해 나왔어요. 어리고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다윗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신이 골리앗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4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구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근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어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늘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해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의 타락한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정복하세요. 이번 전투에서도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섯 성읍의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의 남부지방을 대부분 정복하게 됩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다윗 왕의 시대에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따라가다 보니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이 드네요.
전투와 전쟁은 다른 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전투는 아이성 전투나 여리고성 전투처럼 각각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전투들을 모두 모은 것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의 목적 아래 행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정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아이성 주민과도 싸우고 다섯 개 성읍 연합군과도 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고 아직 남아있는 사단의 패잔병들과의 전투가 우리가 치러야 할 몫인 거죠.
그런데 이 전쟁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치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전투에서 꼭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맞아요.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격려를 기억하며 싸워 나가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경험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꼭 배워주면 좋겠어요.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배워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경험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갈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농사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혹시 농사 해본 경험 있어요? 이게 농사를 할 때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학교 때 농화를 참 많이 나갔었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봄, 여름 계절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하. 또 땀, 우리가 땀 흘려야 되는 그 땀이 필요하고 비료나 거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너무 핵심적인 얘기 너무 잘해주셨네요.
네.
미소 자매님은요?
저는 약간 비도 필요하고 좋은 날씨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날씨가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다 이렇게 땀 흘려서 일궈놓은 거 다 한 번에 다 엎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태풍이 불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이 마음 모아서 신방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대표해서 백예언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도 않고 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삶 속에서 죄를 범하며 죄와 버타여 내가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작은 것 하나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욕망을 쫓아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절망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외롭게 신앙을 지켜가는 북조선 신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부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방 예배에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미수자매님, 예언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신자, 열매 맺는 신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농사 짓는 일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 미소자매님을 읽어줄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6절의 말씀 예언자매 읽어줄래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농사와 연관되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다면 정말 괴롭고 참담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누구에 대한 경고냐 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걸 겉으로 보면 알 수 없으니까요.
예, 중요합니다. 교회도 다 절대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지만 그곳에서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남조선에는요, 이단들이 참 많은데요. 이단들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그 영혼이 정말로 다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조선에는 이단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미혹이 돼서 사람들이 막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주세요. 연자매님. 대체적으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면 와 진짜 종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맞죠. 물론 하나님의 종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맞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미소자매님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미소자매님 읽어줄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말은 다 따라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 참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잖아요. 우리는 사과가 열매로 맺히면 사과나무라는 걸 알잖아요.
네.
물론 농부들은 딱 보면 알죠. 저것이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다 구분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나무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서 사과가 열매가 맺혔는지 감히 열매로 맺혔는지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거기서 긴가민가하게 헷갈릴 게 없다는 거죠.
와, 두 분이 너무나 잘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아느냐. 우리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봤을 때 지난 한 달 동안 이곳저곳에 원수들이 많이 생겼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내가 지난 한 달을 살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고통받아서 너무 힘들어한다면 그게 우리의 열매인 건가요?
네. 그게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더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살고 나면 거기에 대한 흔적들이 남잖아요.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열매가 맺혀요. 오늘 하루 살았는데 오늘 내가 상처 준 사람이 10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내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잠자리에 들 때도 이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 내가 오늘 잘 살았구나. 오늘 내가 반듯하게 살았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오늘 살아있음이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걸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격려를 받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구나.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이 잘 산 인생이라는 거죠.
맞아요. 신자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덕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아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어요. 오늘 두 가지 함께 그 비결 나누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좋은 나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방법을 찾기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떠한가 확인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가시나무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좋은 방법을 쓴다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나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의 실력을 키우려고 무엇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방법론이라는 거죠?
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네,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로 있으면 사과나무라면 때가 되면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겁니다. 내가 노력이나 좋은 비유를 쓴다고 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닌데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방법론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받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서 용돈을 좀 더 많이 빼낼 수가 있을까?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좀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내가 웃으면서 상냥하게 혹은 내가 무릎 꿇고 애절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좀 더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방법적인 접근인 거예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러한 서로의 관계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버지기 때문에 책임지고 돌보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왜 자꾸만 이상한 방법을 써서 나를 현혹시키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그러느냐 이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나무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신자인가,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네요.
네.
저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받는 비결은 뭐고 은혜받는 비결은 뭐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빛은 빛이 되면 되는 것이고 소금은 소금인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촛불이라면 촛불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아멘.
내가 그 존재로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선한 거예요. 말을 선하게 하고 행동을 선하게 하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갚지 않는 것이고 내 뜻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달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북조선 모든 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지도자는 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모든 신자들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해주는 목사님을 만나야 해요.
네.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경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앞서고 이기고 올라서고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군요.
지도자들은 거짓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거짓 지도자를 만나서도 안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네, 맞아요.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지냐면요. 가지에서 맺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지들이 줄기를 보면서 아이고 너는 열매도 못 맺고 그냥 몸뚱이만 커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렇죠. 가지로 전달하기 때문에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든 신자들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지를 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아멘입니다. 조금 자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가지가 이 나무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무 없이도 자기는 열매를 잘 맺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매를 맺었어도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게 되잖아요.
예언자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나무가 다시 사는 방법은 빨리 접붙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잘려진 가지를 나무에 다시 붙여서 칭칭 감아두는 접붙임을 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접붙임을 하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가 있으면 결국 시들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다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존재라는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지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진짜 감람나무에 접붙임됩니다. 유대인 중에 접붙임됐다라는 거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을 하셨고 이방인들은 다 죽을 가지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유대인들인데 오직 유대인들인데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우리도 하나님께 접붙임바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는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라는 말씀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 다 멸망받을 존재고 이방인들 우리는 새롭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한 감람나무에서 진액을 받았듯이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 또 남조선과 북조선도 하나라는 감동함이 생기네요.
바로 그거예요. 아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조선 사람이나 북조선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모두 구원받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네요.
아멘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음적 통일과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언자매님부터 나누실래요?
목사님, 저는 네.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바로 서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자녀인지가 보여질 것 같다, 내 삶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데 네. 말씀 붙잡고 나가겠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소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면 방법론을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존재론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방법 찾기보다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 우리 북조선 신자들과 남조선 신자들이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겨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가지들 향하여서 너희들 다 멸망받을 존재라고 우리가 새로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그들을 업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게 하셔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따라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신방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줄게요. 주님.